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제일 좋은 성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 속의 역사는 하나님 꽃 같이 내 안에서 일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내 문제와 비슷한 게 많았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예수님하고 우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살려놓고 예수님 따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을 부인하면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 이끄시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서대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대반의 마지막에 한 이야기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인데, 5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의 거슬에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존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해 이를 갈거늘, 서대반의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제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제가 돌로 서대반에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가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이거 서대반의 순교하는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 내 죄를 죽으셨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이 작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아마 서대반을 돌로 친그 사람들은 왜 성령이 충만한 서대반을 돌로 쳤을까요? 또 서대반의 마지막 죽음의 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어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하나님 믿는 나라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 보신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가담이 됐고요. 이러한 일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서 우리 속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아주 사단의 간교한 지혜로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참된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는 핍박을 받았고 대적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지요. 저들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 이단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잘나가 똑똑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 그 도움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왜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까요? 만약에 두 사람 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두 사람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역시 또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는 사단에게 속했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속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내가 옛날에 사탄에 끌려 다니다가 예수들을 발견한 뒤에 예수님께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죄송합니다. 보면은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사탄이 그걸 방해하고 듣는 사람이 안 들으려고 아마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그런데 또 성령이 역사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분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사탄의 역사에서 막 거부하고 대적하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일하는 강한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일들을 만나고 하는데 참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할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을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되어지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역사가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제가 아는 자매 가운데서 그 자매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남미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잘 잊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겨울 수양회를 하면 3차, 4차 하기 때문에 거의 한달 가까이 대덕 수양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 교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저는 그 소나무 감벌도 하고 또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하는데 예, 그날 이제 낮에는 우리가 오후에 공을 차기로 했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목회자 몇 명이 모여서 공을 차는데 저기 그때 어떤 젊은 부인 자매님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친척 한 분이 오셨는데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우리 공 차서 이기고 재미가 있었는데 공도 차고 싶지만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척, 이제 모녀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하고 딸인데 이분이 친척의 그 권한 받으니까 왔지만, 그뭐 신앙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그 딸은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굉장히 병이 심해서, 체중이 막, 그, 저, 뭐, 50kg 주주 줄어 나중에 20몇 kg 아주 이렇게 몸이 약한 젊은 아가씨였었어요. 내가 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시간이 없어 이야기를 좀 하다 이제 그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예 그만 마음이 아마 이제 그 사이에 산에 내려가 버려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또 소개한 자매도 제가 잘 기억이 안난 자매, 그래서 보냈습니다. 아, 그 아가씨, 진짜, 폐결핵이 심해서 얼마 못살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구원받은 좋겠, 그런 마음, 아쉬운 마음, 그런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3, 4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미선이 어머님이었어요. 목사님, 미선이 엄마예요. 예. 내일 혹시 시간이 있습니까? 예, 내일 오후에 제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겠다고 다른 도시에 사는데 왔어요. 제가 그 미선이 모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미선아, 네가 혹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미선이 화를 내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막 그러면서 화를 냈어. 아, 너무너무 제가 당황했어요. 너왜 그러니? 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해? 나 중생각 하나도 그만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장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막 거의 죄인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아, 내가 괜히 거슬리는 얘기를 했네. 그래, 이제 뭐 그냥 그날은 대화가 더안 되고 시간도 얼마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한 열흘쯤 뒤에 다시 미선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시간 됩니까? 아, 예, 내일 시간이 됩니다. 오십시오. 근데 시간을 약속해 오는데, 내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처럼 또 화를 내면 어떡하지? 또막 짜증내면 어떡하지? 그래 이제 막 왔는 걸 아주 내가 막 아주 막 있는 친절 없는 친절 다 끄집어내가지고 미선아 잘 있었어 앉아 여기 기대 앉아 그럼 편해 미선아 오늘은 잠깐만 얘기 한 시간 안에 이야기 끝낼게 그냥 조금 중요한 것만 얘기 좀 들어줘 그걸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마 미선이에게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약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몇번 미선이 눈치를 봤어요. 또 화를 내지는 않는데 근데 조용히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딱 이야기를 끝낸 뒤에 미선아, 너 이거 믿니? 하고 물으니까, 예, 목사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안 믿어지네. 그렇게 막 화내고 짜증내는 아가씨가. 근데 미선이 엄마도 이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제 믿어요. 예수 우리 죄를 사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화를 내던 아가씨 어떻게 일주일 사이 이렇게 변했지? 내가 이제 어안이 벙벙이 진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봐드렸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선이 마음에 일을 그동안 하셨어요. 미선이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폐결핵이란 병은 약만 먹으면 잘 낫는 병이에요. 우리나라 좋은 약이 있어서. 미선이가 약을 먹고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약을 끊었는데 그때 이제 미선이 몸 안에 폐결핵균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선이 속에 있는 그 결핵균은 결핵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살아난 그 결핵균은 이제 약을 암만 써도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진짜 뭐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가 미선이 치료를 다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면 미선이 엄마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미선이 이제 먼저 보내놓고 엄마가 의사하고 같이 앉았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미선이 엄마 부탁이 있어요. 제발 병원에 좀 오지 마세요. 우리가 병원에서 미선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치료하는 흉내를 내는데 우리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미선이는 이 결핵이가 무슨 약으로도 안 들어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린 약을 주고 막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터세히 더 자신이 없어. 제발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미선이 엄마는 그래도 병원에 다닐 때는 또 약을 주고 할 때는 좀 기대를 가지고 나 좋아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완전히 막 완전히 딸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또딸 하나 남은 딸을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병원에 다닐 때는 그냥 병원을 못 가게 이제 가능성이 없다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미선을 내려놓고 혼자 집을 나왔어요. 그날이 비가 막 오는 날인데 미선이 엄마가 세상에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 딸 하나 보고 사는데 마지막 그 딸이 죽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시내에 나와서 피를 줄줄 마면서 울며 울며 그날 오후 내내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하루 종일 피를 맞고 울면서 미선아, 미선 네가 가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엄마는 어떡하고? 막 울었는데 저녁 때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야겠다 생각 집으로 가다가 자기가 잘 아는 점쟁이 있어요. 갑자기 점쟁이 있어요. 그 점쟁이 찾아갔어요. 점쟁이 보고 깜짝 왜 이래 비를 맞고 이래요? 아, 좀 그랬다고. 수건을 주워서 머리도 닦고 대충 닦고 앉았어요. 미선이 엄마가 점쟁이에게 미선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우리 딸 살릴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해 줘라. 뭐든지 할게. 그러니까 점쟁이 웃으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미선이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고? 물었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구설해서 미선이가 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을 받아야 미선이가 무당이 되면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미선이 엄마 마음속에서 그래 무당이 돼도 우리 딸을 살려야 돼. 미선 살려놓고 보는 거야. 그 마음이 드는 갑자기 한쪽 무당 진짜 사랑하는 딸 무당 만들고 싶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선이 엄마가 물었대요. 아줌마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느냐고. 내가 그랬다고. 하나 미선이가 구설해서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하나 뭐냐고 물으니까 점쟁이가 쳐다보더니 한참 있다가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때 미선이 엄마 마음속에서 그래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점쟁이가 우리보다 좀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니까 미선이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미선이 손을 잡았어. 간곡하게 또 소리 내서 기도한 미선이 막 화낼까 봐 우리 미선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간곡하게 기도를 했어.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지난 뒤에 엄마가, 미선아, 엄마가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엄마 뭔데? 네가 구설에서 신을 받아 무당이 되면 살 수가 있대. 미선이가 가만히 앉아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하는 이야기, 엄마, 나 무당 너무 싫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나참 무당 싫어. 너무 무서워. 미선이 엄마가 이야기를, 그러면 어떡하니? 무당이 되기 싫으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너 예수 믿는 거 싫어하지? 엄마, 나 예수 믿을게. 엄마, 나 예수 믿을게. 나 무당 너무 싫어. 나 예수님 믿을게. 그래, 하나님이 미선이 모녀 마음을 다 바꿔가지고 그날 왔더라고요. 나는 그날도 미선이 막 화낼까봐 온갖 조바심을 다 해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미선이가 그날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은 거였어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미선이 엄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하여튼 그날은 제가 바빠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데 긴 이야기를 못했어요. 미선이가 말해, 엄마, 오늘은 너무너무 이상해. 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는 동안에 기침 한 번도 안 했어.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것 같아. 미선이 모녀가 갔거든. 그리고 한몇 달이 지났는데, 그때 우리 충남대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대학 강단 행사라고, 뒷문으로 제가 나오는데, 미선이하고 미선이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우,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사이 미선이 얼굴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미선이 엄마, 어떻게 사세요?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그냥 밥잘 먹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미선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얘가 안 그래도 요즘에 결핵약을 먹다 끊으니까 위장이 좋아져서 막 먹으려고 난리라고 말이지. 또 미선, 엄마는 뭐 소화되면 되지, 막. 그 사이 얼굴도 좋아졌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복음 전도자라서 내가 복음 전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내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가서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뒤에 이제 미선을 뭐 제가 집도 모르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만나보질 못하고 그랬는데 몸도 굉장히 좋아지고 다시 이제 대학교 복학도 하고 그렇게 막 행복하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미선이 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 이순이가 주님 품으로 갔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한쪽으로는 이순이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엄마에게도, 근데 다른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제 집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또 전화도 못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떠나기 때 그때 내가 곁에 없었던 것도 안타깝고 막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 땅에 살지 못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미선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미선이는 내가 열심히 전도를 잘하고 충성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대적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나를 돕고 있는 걸볼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선이가 구원받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한 바위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이 놀라운 구원을 나는 미선이 한평생 전도 안될것 같다고 그랬는데 의사 말 한마디로 비롯해서 엄마가 미선 중에 슬픔 속에 있으면서 되어진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미선이 마음을 바꿔서 구원을 받고 그 뒤엔 결핵약을 안 먹어서 위장도 좋아지고 몸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미선이 엄마야, 미선이 좋은 신랑 만나 결혼도 시키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도 딸을 생각해 가슴 아프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미선의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갔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기 그지없지요. 사람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생명에 대해서 너무 경시 여기는 경우가 많고 관심 없이 지는 경우가 많은데 복음 전도자가 돼서 내가 복음에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한 사람도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어요. 타큐 찍느라 압곡동 이제 촬영도 있었는데 옛날에 압곡동에 갔거든요. 그때 구원받은 경자, 하계, 끄뿐이, 끄찐이, 그다음에 뭐 형제들 하나하나 없는 거예요. 뭐 처녀는 다른 뭐 도시로 시집도 갔을 거고. 또 형제도 나름대로 그러다 한 번씩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잘 아시 김종용 형제 50몇 년 만에 소식 듣고 얼마나 반가워 기뻤는지 몰라요. 또 어떤 형제들은 교회를 떠나서 대적하기도 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일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마음에도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일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한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뒤 압곡동에 가보면 이제 노인들 몇몇만 있지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다 남자들도 도시로 나가서 삶이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다 이제 잘 모르고 그러는데 한 번씩 이제 아까 김종용 형제처럼 50년 만에 다시 한번 만나고 하면 너무너무 정말 반가운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게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데 같이 와서 같이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놀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때 신앙을 한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또 다른 뭐 교파로 가고, 그래서 만나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박희진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이번에 다큐 때문에 그 압곡도에 갔었는데, 압곡도에 우리 그 백명옥 사모님, 제가 1963년도에 압곡도에 갔는데, 내가 그 압곡도에 갔을 때그 사모님 태어난 지 한두 달 됐는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모님으로 귀하게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동생들 복음이라고 막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참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이 우리 속에 살아 일하고, 또 이제 사모님 아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고, 교회에 가보면 백명옥 사모님 그 아버지, 어머니 두 분만 남아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전부 다 이제 객지에 있고, 이번에 그 다큐 촬영을 가서 그 백명옥 사모님 모친 진짜 그 간증 들을 때꼭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고, 참나 같은 인간이 죄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살았는데, 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그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스데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헬라파 그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두 파가 좀 이렇게 잘안 맞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기로, 일곱 집사를 세웠어요. 그 일곱 집사 가운데 서대반이라는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하는 형제자매 하나하나 얼마나 귀한지, 구원받고 그때 우리 모두 가난했고 어려웠지만 거의 저녁마다 모였어요. 특별한 일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 못 오지만 저에게 아예 모이면 목이 터지라 찬송가 불렀어요. 그때 제일 잘, 내죄 사함 받고 구주를 안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게 막 우리 마음에 간증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목이 터지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동안 형제자매들이 처음에는 5명, 10명, 15명, 20명 늘어나는데, 30명이 되어 40명 가까이 되는 예배당이 거듭한 것 같고, 막 그렇게 행복했어요. 찬송 불화 그 뒤에 이제 다음에 돌아가면 또 간증을 막 해요. 거의 대부분 간증을 해요. 하루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한 1시간 정도 전하고, 그래 초저녁에 시작해서 밤한 10시 가까이 돼서 모두 마쳐요. 또 말씀 마저 돌아가면 또 기도해야 하고, 제일 좋았던 교회 같아, 그때는. 가난했지만. 장팔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가고, 읍내 가는 사람도 이제 함께 모여서 내려가요. 자전거 막세 대, 네대다한 자전거에 뭐두 명, 세 명씩 태우고, 저도 자전거에 태워 이제 장팔이 또 읍내까지 가요. 읍내 와서 거기 이제 내려다 주고 잘 가로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장팔 약간 오르막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감사가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어느 누구도 우리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장날 되면 시장 전도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경찰서 유치장 가서 전도하고 지치마다 축허 전도하고 또 만나 복음 전하고 요 사람은 한 며칠 더 나가면 복음 전해도 되겠다 막 그런 계산이 되고 또 구원을 받고 또 교회에 나오고 그때 제가 총각을 장발 교회 혼자 있었는데 얼마 지난 뒤에 그 동네 청년 하나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청년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재혼해 가신 것 같아요. 큰아버지 집에 있다가 해인사회가 살고 있다가 그날 우연히 왔어요. 우리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이 강둑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예배 말씀을 더 커서 예배 마치고 내가 찾아가서 몇 마디 했는데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이튿날 그 청년이 술을 안 마신 상태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청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있다가 자기는 해인사에 좀 다녀왔다 갔더니 갔다 와서 형제 울면서 자기들이 그 해인사 큰딸들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자기 가까이 있던 다 유치장에 경찰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자기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 혼자 단신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라 항상 앞섰다가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난 부모 형제도 없어. 아니, 내 죽을게 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그 형제가 장팔리 와서 구원받고, 안 그랬으면, 그 있었으면 틀림없이 교도소 한 평생 살 뻔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형제가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나보다 한살더 젊은데. 그 형제 곁에 있으면서 서로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그래서 나중에 김천까지 같이 왔고, 결혼해서 그때는 아내와 같이 김천과 같이 수화하던 제가 부산에 자기 그 작은아버지가 부산 직장 하나 준비해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들 속에 하는 일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음만 전하지 않고 선교 학교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1989년 우리나라는 1980 그 전에 해외 선교에 대해 생각을 많이 가져도 그때 저희들 교회도 한 30여 개 되고 성도는 얼마 안 돼서 선교 여의치 않았어요. 그보다 이제 더 어려웠던 것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여권을 만들어 주질 않았어요. 나라가 너무 가난해가 여권 만들 해외 외화 낭비한다고. 그래서 외교관들만 여권을 만들어 주고 아니면 뭐 큰 기업의 회장들의 여권 만들어 주지 일일이 평민들에게 여권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그 당시에 여권만 가지고 신분이 굉장히 돋보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소위 일을 하시면서 1988년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였는데 세계는 서울로 모여서 올림픽을 했는데 서울은 세계로가 안 되면 해외 나가질 못하니까 1989년 3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4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여권을 만들어준다. 당장 저는 가서 여권을 만들었어요. 제 아내와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미 대사관에 가니까 비자를 받으러 가니까 영사가 부부냐고 부부라고 둘이 같이 갈 거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그냥 영사한테 뭐 비자를 줘서 3월 달에 LA 가서 집회를 했고 가을에 9월 달에는 독일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게 1989년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미국에 독일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 다 선교사 가 있고 할 때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89년도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난 뒤에 그때는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고 싶었는데 아프리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1993년도에 제가 그때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에 엑스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명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이번 엑스포에는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우리 청년들이 영어로 전도지를 만들 서툰 영어지만 해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라 그랬어요. 이 청년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이제 엑스포의 관계자들과 친한 거예요. 그 중에 케냐 사람들로 참 친했어요. 그러나 하는 그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케냐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왜? 한국엔 음식값이 너무 비싸대요. 케냐 사람들이 그래서 라면만 끓여먹고 살고 고구마만 삶고 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어렵게 살아? 제 아내한테 우리 케냐 식사 한번 초대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 보고 와서 아는 사람 다 데려가 20명이 왔어요. 그날 저녁에 제 아내가 막 음식을 잔뜩 차려줬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케냐 음식 초대받으면 식사 초대받으면 선물을 사가야 하는데 우리는 선물 못 사가서 그 대신에 케냐 노래 부를게요.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서서 노래하는데 케냐 막 춤춰가며 노래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한국에 와서 뭘 제일 하고 싶으냐 물어봤어요. 케냐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고속도로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도로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자주 지방교회를 갔는데 갈 때 승용차 가지고 나하고 내 아내하고 둘이 갔는데 뒷자리에 세 자리 남는데 두 명이나 세 명 타야 되는데 가겠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해요. 오늘 어디 가는데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인데 아, 예,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을 교대해 가지고 두 명이나 세 명 태워가 제일 먼저 목포에 가 데려갔는데 목포 교회 가서 이 아프리카 산 그 저 뭐야 산 낙지 이렇게 그거 막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못 먹는 게 없다며. 부산도 데려가고 대구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야 뭐차 뒤에 사람 세 명을 태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휴게소에서 뭐야 커피 한잔 사주면 안 되고 그런데 또그 저희 집회 마치면 거기서 다 식사 다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원이 이제 다음에 누가 가느냐 막 그거 가지고 자기들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엑스포에서 무슨 일이냐면 하루 매일마다 이제 그한 나라씩 그 나라 그 날짜를 줘요. 오늘은 미국의 날, 오늘은 뭐 일본 날. 근데 케냐의 날이 됐는데 케냐 상공부 장관이 이제 대표로 왔어요. 이 상공부 장관이 막 우리 와서 케냐에 있는 그 현지 사람들 만나니까 막저 장관님 우리 방옥수 목사님 인사해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래. 장관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방옥수 목사님, 우리 케냐 시민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전에 감사 인사하고 싶다고 또 오라고 식사 같이 하자고 또 왔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한 20명 수행원들하고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케냐 가가지고 저를 케냐에 94년도 봄에 4월 달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야요 스타디움에 무브온이라는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제가 2시간 강사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그 진행부 측이 얘기해서. 무브온에 가서 제가 집회 말씀을 전하면서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날 저에게 이제 숙소에 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허락하시면 케냐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 가서 당장 정리하고 케냐 올라고 마음먹고 왔는데 뭐 일들이 그래가지고 케냐 아직 못 가고 정리를 못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듬해 1994년도에 그 해죠. 내가 94년도에 김종덕, 윤종수 두 선교사를 케냐에 보냈어요. 가다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케냐 갈때 그때는 독일을 거쳐 갔었는데 독일에 이제 교회, 한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형제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음 그 케냐 갈 때, 케냐만 가지면 가나도 좀 와달라고.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시간 없다고 했더니. 두 번째 또 전화 왔어요. 가나 한번 가달라고. 아, 못 간다고. 세 번째, 우리 소원이 왜 목사님 가진 그 복음, 가나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를 가기로 했어요. 사무엘 형제가 내가 탈 차도 준비해 놓고, 머물 숙소도 준비해 놓고, 음식 다 준비해. 사무엘 형제는 직장에 못 가니까 자매가 케냐까지 와서 막 독일에서 접시까지, 포크까지 다 사가지고 와서 음식 다 사와서 한 주간 동안 가나에 있었어요. 가나 아크라에서. 그날 주로 한 주간 동안 가나 여행을 했어요. 깊은 산 속에 있는 정글에도 들어가고 또 이제 가나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서 연결돼서 이제 아프리카에 전부 선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아직 몇개 나라 남아 있는데. 몇 날에 이제 아프리카 다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일을 하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1976년도에 선교학교를 시작할 때도 그때 한 20여 명 남집안 형제자매 대구 파동에 모였었는데, 어느 날 형제자매 모아놓고 우린 선교학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교학교가 뭐냐고?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학교라고. 어디 삽니까? 교회 한 뭐, 30, 40평 되는 교회 안에서 여기서 하겠다. 잠은 어디서 삽니까? 여기서 산다고. 밥은 어디서 뭐, 여기서 먹는다. 뭘 먹습니까? 밥 먹는다고.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삶도 막 어려웠는데. 그 처음에 선교학생 모집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그래 왔었는데. 지금 꿈 같은 것이 하나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복음으로 채우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특히 2020년 한해 수많은 나라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해 그거 보면 너무 감사. 이게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전 세계 50만 명이 넘는 56만 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이 우리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미국 뉴욕에 사이버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출석해서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사이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 임시 결정하고 바로 학기가 아닌데 모집했는데 약 120명 거의 다 돼요. 120명 다 하나 117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교육을 잘 받고 시험 아주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막 모두 불평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2월 달 되면 또 신학기가 시작되면 그땐 적어도 우리가 한 만여 명 가까이 신학기 올것 같고 그 사람들이 다 변하면 미국이 달라질 것 같고 구원받고 참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들 우리처럼 이런 복음에 나선다면 세계 어느 나라 할것 없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것 생각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소위로는 젊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만 위해서 일생을 바칠 귀한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구원받은 60년 가까이 됐는데, 지난 60년 뒤 돌아보면, 내가 이 일을 해내겠나. 내 복음전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어려움 있을 때마다, 제 눈치를 보고 내가 실망하지 않도록 힘을 주려고 애썼던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또 가족이 있고 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어서 함께 복음을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하나님 다음 이제 이 세상은 보고 오면 세상을 가득 덮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세계 정세와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복음으로 온 세상이 가득 채워질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정말 강하게 막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했는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사단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력이 많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에 달려가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옛날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고 그 중에 또 세상에 빠지고 육신으로 흘러가고 자기 욕망이나 쾌락으로 흘러간 사람 없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저희 아버지가 이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 며칠 전 사진을 보니까 너무 늙으셨더라고요. 전 아버지보다 나이 훨씬 더 지금 많았는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이에 비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롭게 복음을 해서 일어나 훈련받고 자신을 드린 형제함이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일은 박옥수 목사 일도 아니고 선교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어 지난해도 큰 복음이어서 이렇게 주셨고 올해도 한 능력으로 일하실 줄을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대적하는 자도 있고 방해하는 자도 언제든지 있었듯이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해마다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과 돌아올 때 주님께도 영광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사도행전 기록되면 우리 속에 일어난 것도 많이 기록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도행전에 있던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 서대반 너무 귀하게 보이고 우리 기쁜성의 선교회도 서대반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 많이 일어나게 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